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독특한 구성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점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뽑자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그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언급할 때에 현재와 미래를 두고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재하였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즉 수평적으로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는데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가 수평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즉 이 세상에 있고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너희는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나라에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구분하여서 수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약간 이런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비슷하게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은 어둠과 빛, 또 사망과 생명, 그리고 육과 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밑에 있는 세상 그리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고 과거에는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였지만 이제는 생명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어떤 이러한 개념을 갖고서 읽을 때 훨씬 요한복음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듯이 또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가르치시는데 사실 이 논쟁은 우리가 7장에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장에 있는 그 논쟁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38년 동안 병든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그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어찌하여 네가 안식을 범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안식을 범한 것이고 또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어떤 신성 모독의 죄를 들여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해변 지변을 돌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큰 명절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의심하며 또 문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너의 그 네가 말하는 교훈과 가르침이 어디서 난 것이냐라고 이렇게 의심하며 묻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벌써 이미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교훈은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17절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 너희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듣고 보고 그대로 행하려 하였다 하면은 너희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은 너희가 나를 모르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또 그렇게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는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너희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믿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내용은 5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논쟁을 벌일 때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믿었더라면 그러면은 나도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모세의 율법이 결국에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보고 믿었더라면 나를 믿을 것이다. 결국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보지 않고 그것을 행하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일반 무리들이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모세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주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하고 흥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교회 목사에게 네가 목사냐? 너는 목사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정말 유대인 그 무리 유대인들이 화가 날 그러한 말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그들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바로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되고 또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불의가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자면은 그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믿지도 않고 그 마음속에는 불의가 가득 차서 너희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율법을 어기면서 폭력을 행하여 나를 죽이려는 일까지도 지금 서슴치 않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더욱더 붕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일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적인 삶, 육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결국 이러한 삶, 이러한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또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참다운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어떤 그것을 갖고 수단으로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십자가 전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여러분 아마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킹덤 오브 헤븐, 이게 영화로도 나왔는데 어떤 이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 것이죠. 이 십자군 전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화면을 지도 화면을 보여주시기 좋겠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314년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라가 확장되어서 큰 나라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470년 BC에 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로마를 또 비잔틴 제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마 그리고 동쪽은 비잔틴 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비잔틴 제국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과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던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 이러한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녹색의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세기가 지나면서 이 지역에 이슬람의 세력들이 확장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 빼앗기게 되고 또 이 소아시아 지역도 바로 이 예루살렘들에게 이슬람들에게 점령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바로 서로마의 교황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지고 점점 용토를 빼앗기고 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서로마의 교황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서로마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소집해서 바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하는 명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세력과 싸워서 그 비잔틴 제국에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시 구원하고 또 우리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자, 이러한 목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큰 어떤 사명을 위해서 그러한 명분을 갖고서 이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심지어 그 교황까지도 이런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개인의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교황이 이 전쟁을 하기 원한 이유는 그 당시에 교황의 권세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자기가 힘을 얻기 위해서 겉으로는 어떤 기독교를 다시 세우기 위한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자신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 일을 한 것이고, 이 전쟁에 참여한 많은 군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사명으로 이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것을 쳐들어가면은 전쟁 가운데 얻게 되는 많은 전리품들이 다 자기가 가질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점령한 그 땅들을 자기의 소유로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황은 더 많은 군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 그 군인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서 주었습니다. 즉 면죄부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서슴치 않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십자군 전쟁을 하고 해서 그 군인들이 쳐들어갔지만은 막 십자가 큰 국기를 들고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오합지졸된 그런 모습으로 전쟁에 나가간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109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약 한 1200여년 그때쯤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1990년에서 1240년 동안 7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만 한 번 승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 6번의 전쟁에서는 모두 다 지게 됩니다. 결국 어떤 거룩한 소명을 갖고 시작했지만은 그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고 그 결과는 패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교황은 힘을 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봉건 사회였는데 이 교황을 지지하던 많은 봉건 지주들은 전쟁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여서 봉건 지주들도 힘도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던 왕의 힘이 강해지고 왕의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되고, 교황은 다시 자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더 많이 발행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수단으로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결국에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권세를 얻기 위하여서 한 것이고, 그 결과는 전쟁의 패배였고 자신의 힘을 잃은 것이고 결국 더 나아가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개혁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세워서 그 결과는 심판에 이를 수 있는 사망으로 가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욕심이 더 많아서 그 일을 앞장세워서 할 때에 그 결과는 결국 사망으로 간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 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거짓 선지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결국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나름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붙잡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불의를 서슴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꾸짖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에 바로 그러한 인생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길로 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21절 이후에 대해서는 무리들에게 자신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모세의 율법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한참 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난지 8일이었을 때에 그 표피를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다음부터 안식일을 지내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난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만약 그 할례를 행해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 전날에 태어나게 되면은 안식일 날에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피해서 다른 날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례는 뭐죠? 언약의 표징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증표로 만드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할례인 것이죠. 우리가 이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고 바로 언약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세례라고 할 수가 있죠.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 나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바로 이 언약의 약속, 그 표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물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할례가 율법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자신의 구원과 직결되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랍비 요세라는 이 사람은,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례는 위대하다. 왜냐하면 할례는 심지어 안식일의 엄격함도 초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자신이 구원을 얻고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할례를 위해서는 안식에도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안식에도 할례를 행했다면은 내가 생명되어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병을 치료해 주고 내가 그에게 생명을 주어서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안식일에 했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 너희도 같은 목적으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듯이 나도 같은 목적으로 이자의 병을 고쳐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였는데 너희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내가 안식일에 이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이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정말 예수님의 어떤 지혜와 어떤 탁월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논쟁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말에 누구도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도 결국엔 자신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바로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온전하고 죄악의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무리들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시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왜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그를 왜 죽이려 하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망하는 것을 주겠다는데 왜 예수님을 비판하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느냐 이것이죠. 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결국에 문제는 믿음인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는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얻는 길이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란 결국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 어떤 그 정도 선에서 자기가 들은 말씀에 있는 그 정도 선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심, 그 방법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구원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음 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능력 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온 그 예수님, 생명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반드시 그 필요한 분을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 그 무리들은 똑같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줘야지 빛을 통하여 진리를 볼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구제해 주겠다라도 한다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것조차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영혼이 그 심령이 점점 메말라가고 갈급해하고 공허해가고 상처를 입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물이니 나를 받아 먹으라 나를 받아 마시라 그래야만 너희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요 더 이상 너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슬프게도 그 영혼들이 상한 심령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영혼들이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만희의 말을 듣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결국 그들에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함으로써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바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얻고 있고 바로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하고 오묘한 그 구원의 축복, 그 감격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얻는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마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걱정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마 큰 집,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려면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이 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할 때에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은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안식을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영의 눈을 뜨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안식인 것이죠. 바로 우리 능력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안식을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때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라고 봤을 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와닿지도 않았던 그 말씀들이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에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한순간에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은 없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게 되고 믿음이 왔을 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변한 거 없고 달라진 건 없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믿음 없이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신비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띄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인 것이죠. 바로 참된 안식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상에 구애받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된 안식을 얻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었을 때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바로 그 유익이 바로 참된 안식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이 편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본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자기 앞에 있어도 그분을 대적하고 욕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입으로는 말로는 그러한 것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결국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결국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이고 결국 그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하러 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이 힘든데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힘쓰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싶으면은 우리가 기도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이 산을 들어서 절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앞을 보면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지만 정말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나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현실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갖고 믿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